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 편 녹음 해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 쪽에 남겨주신 영화 후기를 읽어보는 코너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8월에 남겨주신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한창 더울 때 남겨주신 건데 지금은 쌀쌀한 가을녘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네요.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2부 처음은 NY뉴스님 써주신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월 16일 날 써주셨네요. 잃어버린 도시 Z 감상했습니다. 영화 묵직하니 좋네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는 인디아나 존스류의 모험 영화로 생각했는데 물론 모험 장면도 나오지만 정극 영화였습니다. 네, 이거 만드신 감독님이 얼마 전에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의 에드 아스트라 우주 영화인가요? 그거를 또 만드셨죠. 그 영화도 뭐 나름 평가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 잃어버린 도시 Z 이 영화를 저도 봤거든요. 저도 꽤 재미나게 봤었고 만약에 같은 감독이 영화였다고 알고 있었으면은 극장에 가서 에드 아스트라를 봤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네요. 자, 계속 읽어보죠. 실존했던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퍼시 포셋의 아마존 탐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극 초반엔 몰락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존 탐험을 감행하다가 탐험이 계속될수록 인류 문명에 대한 주인공의 순수한 열망이 탐험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한 그 과정이 설득력 있게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 역의 찰리 허넨 배우를 비롯한 주저연의 연기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주인공의 아들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출연하는데 풋풋하니 귀엽더군요. 중간중간 좀 지루하고 연출이 올드한 느낌도 있지만 이런 묵직하고 선 굵은 작품이 계속 만들어져야 균형적인 영화 발전이 가능할 테니까요. 특히 영국 악센트 장렬인데 이 점 너무 좋았습니다. 영국 악센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도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영화 그 엔딩 장면이었나? 그 집하고 정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환타지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태도?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마존 원주민에 대해서 또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뭐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사명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올곧은 마음,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보이는 영화들 또 영화 자체도 그런 태도, 그런 시선을 유지하는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정극 느낌의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도 뭐 어드벤처 계열로 빠질 수 있었는데 장르물 쪽으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드라마에 좀 더 집중을 하거든요. 자, 이어서 Quiet Place 보셨네요. 이 영화는 저도 추천을 하고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 2018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죠. 이 영화 추천합니다. 괴수 영화인데 집중의 미학이 빛나는 작품. 이런저런 설명 없고 등장인물도 최소화하여 주인공 가족의 승진을 위한 투쟁에만 오롯이 집중하는데 이러므로써 영화 내내 느껴지는 쫄깃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분량도 딱 90분. 와, 90분 좋죠? 영화가 소리에만 반응하는 괴수들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다는 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과 이 소리 괴물에 대한 방비 등이 무척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 한동안은 살금살금 걸어 다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영화 결말 부분이 너무 헐리우드적이라 다소 아쉽긴 했지만 더운 여름밤에 충분히 더위를 잊고 집중하게 해준 재미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저도 추천하고요. 이어서 탐정 리턴즈 보셨네요. 1편 감상 후 설마 2편이 나올까 했는데 나왔더군요. 손익분기점도 간신히 넘긴 넘었다 하고요. 뭐 큰 재미도 없고 큰 웃음도 없지만 그냥 저냥 볼만했습니다. 1편보다 추리는 약해지고 전재미로 승부를 건 듯해서 아쉽긴 했고요. 그렇다고 유머나 재미가 특출난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3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이제 더 나오기 힘든 사정이라서 탐정이라도 제대로 재미있게 한 번쯤 나왔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시리즈물 속편들이 한국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크게 흥행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좀안 되는 것 같고, 뭐 신세계라든가, 명량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촬영을 한다느니 만다느니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마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속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신과 함께 2편도 보셨네요. 지금까지 한국 영화 1천만 돌파 영화는 모두 극장에서 감상했는데, 1천만이 넘고서 VOD로 감상한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습니다. 굳이 빨리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흥행을 할 거니까 사람 좀 빠지면 천천히 보자 하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는데, 의외로 1편보다 훨씬 나았고, 퍽이나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1편이 특수효과 볼거리와 심파라는 약간의 원초적인 무기로 관객을 공략했다면 2편은 좀더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기본 주제도 그렇고 1편의 뻔한 눈물 공격 연출 없이도 자연스레 눈물이 맺히게 하는 연출도 나오고 액션과 볼거리는 줄었지만 영화는 더 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원작 웹툰, 그 만화죠? 만화를 어느 정도 차용하면서 영리하게 변주한 점도 칭찬할 만하고요. 특히 원작의 주요 인물을 영화에서는 삭제해서 불만이 있기도 했는데, 본 영화가 끝나고 이어지는 부가 영상에서 이 인물을 다음 편에 등장시킬 것을 예고하더군요. 영리한 연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편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높이 사죄할 것 같습니다. 3편도 나오면 극장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것 또 이제 3편, 4편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자, 에나닉스님이 보신 영화들 잃어버린 도시 Z, 콰이어트 플레이스, 탐정 리턴즈, 신과 함께 2편 읽어보았고요. 이어서 공작 이거 비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쓴 글이고요. 8월 16일 날 아쉬운 지점도 분명했지만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녹음을 했습니다. 순결오빠님이 답글로 저도 공작 보고 왔습니다. 나름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윤종빈 감독이 전작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지라 만회하려면 이번 작품이 평가가 좋았어야 했는데 최소치는 채운 듯합니다. 장점도 많지만 제가 볼때 아쉬운 부분은 캐스팅 같습니다. 황정민 나레이션은 뭔가 어색하고 차라리 군도처럼 다른 사람이 나레이션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진웅 캐스팅도 황정민과 붙이기엔 나이대와 외모가 미스 캐스팅 같습니다. 조진웅이 더 상관으로 나오잖아요. 연배도 좀 많은 걸로 나오고 극중에서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우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데이비 베커님도 이 영화 보고 써주셨는데요. 9월달에 써주셨는데 읽어보죠. 전반적으로 준수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 아쉬운 점들을 보였지만 덮고 넘어갈 수 있을 만했네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음악이었습니다. 스며들지도 못하고 북돋아주지도 못하고 겉도는 느낌. 중후반의 호연지기 타이핀을 건네줄 때부터 둘 주인공의 관계가 약간 우스워지긴 했지만 마지막에 자막으로 마무리를 나쁘지 않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작품이지만 뭔가 김새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연두님이 저희 파티 공작 방송편 쪽에다가 댓글로 써주셨네요. 8월 23일 날. 저희 청취자분들, 뭐, 쥐약으로 청취하시든, 파티, 유튜브 등으로 청취하시든, 댓글란에 댓글 좀 써주시고요.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연주님 글 읽어보죠. 이성민 배우 연기, 저도 강신의 수다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깼어요. 좋더라고요. 조진웅은 아직 멀었고, 그 이성민 배우가 이렇게 막 혼자 먼저 좀 흥분하고 먼저 감정을 이렇게 막 취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좀 튀죠. 전반적으로. 다른 배우와 연기할 때도 좀 튀고. 그래서 그런 영화, 좀 감정이 좀 튀고 캐릭터가 좀 튀어야 되는 그런 보안관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연기 색채가 잘 맞아떨어지는 거고. 이 공작에서는 이 배역이 그런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배역이다 보니까 그런 이성민 배우의 연기 패턴 혹은 볼때좀 아쉬웠던 그런 먼저 감정에 취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배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어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두님도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영화 공작을 보고 윤정민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를 봤습니다. 좋은 영화더군요. 특히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윤정민 감독이 직접 군인 연기를 했는데 정말 어벙이 연기 대박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이 영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한테도. 저 아직 보질 못했네요. 예전에 저랑 같이 방송하던 그 MC도 이 영화 꼭 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연두님도 추천해 주셨네요. 앤드 앤딕스님이 공작 보고 써주셨네요. 8월 22일 날. 안녕하세요, 강시연님. 공작 방송 들어봐야겠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 공작 감상했습니다. 그 흔한 총격신, 액션신 하나 없이 스파이 영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였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했습니다. 물론 강시연님과 순길오빠님 말씀대로 캐스팅이나 몇몇 지점은 약간 불만이긴 했고요. 특히 조진웅 배우는 참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 평가 써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 네.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슈퍼맨 헨리 카빌 배우의 코스염을 CG로 지워서 어색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조진웅 배우의 코스염이 어쩌면 그리 어색해 보이든지요. 좀더 나이든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기도 배역과 안 맞아 보였고요. 아,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그 중년 배우분들 중에서 연기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주지은 배우의 연기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이 이성민 배우였습니다. 주연인 황정민 배우의 연기야 뭐 항상 잘하는 배우긴 하지만 감독들이 이 배우에 대해 제대로 된 활용을 잘 못하는 듯합니다. 단 나레이션 부분은 전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윤정민 감독이 유독 나레이션을 좋아하는 듯한데요. 얼마 전 TV 영화 프로에 출연해서 There Will Be Blood를 직접 감독이 소개하면서 이 영화 초반부는 영화 역사상 최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초반 장면이란 게 주인공이 대사 한마디 없이 계속 땅을 파는 장면이 이어지다가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마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닥 나레이션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요.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교훈적으로 훈계한다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것도 불만이긴 했습니다. 중반엔 황정민 배우와 이성민 배우의 브로맨스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도 들어서 영화의 중심이 딱 잡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거대한 사건에서의 그런 간첩질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두 남자들의 이제 브로맨스 쪽으로 가면서 그 스케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 느낌이 들죠. 그래서 초반에는 큰 뭔가를 기대하고 뭐 사건도 이렇게 막 벌어지고 뭐 김정일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기대서 가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환타지였을 수도 있죠. 소망, 뭐 제도나 뭐 외교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남북이 화해를 하고 서로 만나고 또그 인연을 놓지 않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자, 계속 읽어보죠. 그래도 이 정도 웰메이드 영화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극장 가서 감상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인랑을 윤정민 감독이 공동으로 감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네요. 역시나 어떤 이야기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건 실화인 듯합니다. 그런 실화가 끝없이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참 어메이징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실존 인물이 TV나 라디오 이런 쪽에 많이 나와서 뒷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었고, 그 책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작 비교 감상이었고요. 이어서 에나닉스님이 계속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메가로돈 감상하셨네요. 메갈로돈을 메갈로돈이라 부르지 못하다니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슬픕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원제목 더 맥으로 하던지, 영화상 나오는 발음도 전부 맥으알 라던인데 메가로돈이라니요. 각설하고 영화 초중반까지는 분위기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상어 영화 팬이고 더구나 평소 흠모하던 메갈로돈이 주인공이니 뭐 재미없을 수도 없었겠지만 초중반까지는 이런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하더라도 썩 괜찮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또 거기서 미지의 생명체를 맞닥뜨리고 탈출하는 과정이 공포감 있고 스릴 있게 잘 연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싸구려 상어 영화가 아니라 블록버스터이다 보니 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서 좋더군요. 메갈로돈의 무시무시함이 잘 느껴지더군요. 문제는 중후반인데 참 갈수록 각원이더군요. 맥락 없는 러브라인 때문에 영화 전체 분위기를 다 망쳐놓습니다. 안 됩니다. 러브라인 안 돼요. 아무리 중국 자본 영화라 해도 그렇지 어울리지도 않는 동서양 두 남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메갈로도님께서 그냥 빨리 냠냠쩝쩝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멜로 앙상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지 않았나 보네요. 극중에서. 그리고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신체 훼손 등 잔인한 장면을 안 보여주는데요. 해수욕장 습격 장면 등에선 최소한 바다가 붉게 물드는 연출 정도를 해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메갈로돈이 워낙 거대해서 사람 정도는 꿀떡 삼키기 때문에 피가 안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절제되었습니다. 영화 피라냐처럼까지는 아니라 해도 조금만 더 공포스럽고 잔인하게 연출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욕은 했지만 그래도 상어 영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러고 보니 해외에서는 이 상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장르물처럼 된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뭐 상어 뭐 그런 공포가 없잖아요. 공포라는 것이 어떤 예술 매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포를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관객이 선 체험을 한, 선 경험을 한 그러한 요소를 다시 건드는 그런 공포 영화도 있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나요, 지금? 자, 펜스도 보셨네요. 덴젤 워싱턴 배우가 주연과 감독까지 겸업한 작품입니다. 와, 감독까지. 1950년대 한 흑인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안 보신 분들께 추천드릴 만큼 괜찮은 영화입니다. 일단 주조연의 연기가 킹왕짱 다 좋습니다. 정말 한명한명다 좋아요. 영화가 꼭 연극을 보는 것처럼 진행되고 대사량도 엄청나서 연기력이 딸리는 배우는 아예 캐스팅도 안 됐을 테지만요. 아마 덴젤 워싱턴 배우의 어렸을 적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사람 사는 게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영화를 보면서 저와도 비교가 되고 우리 마눌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좋은 영화였고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저도 이거 보려고, 그러니까 이 원고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먼저 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못 봤네요. 저는 그 덴젤 워싱턴의 그 연기 패턴을 좋아해요. 그, 입 쩝쩝거리는 그런 연기 패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연기도 워낙 잘하시고, 이 영화 꼭 봐야 되겠네요. 좀 VOD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작에 이어서 메가로돈, 펜스, 읽어보았고요. 이어서 목격자.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데이비 백곰님이 8월 23일 날 지난주에 보았는데 관람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기대를 먼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성민, 곽시양, 김상호, 진경 배우를 주축으로 인간 집단 집단과 개인의 이기주의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대놓고 처음부터 정해져서 반전 같은 건 없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 외로 재미와 약간의 스릴을 주더군요. 저는 중후반부터는 지겹다 느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볼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딱 나쁘지 않은 정도였네요. 제가 좋아하는 연재욱 배우가 나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호호.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강철중 공공의 적에서 학생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젊은이로 등장하는데 연기도 적당히 좋고 좋았습니다. 연재욱 배우 연기 잘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빵 뜨지 않아서 계속 아쉬워하고 있답니다. 리틀 설경구라고 불렸던 개인적으로 설경구 배우 느낌을 좋아하지 않지만요. 요즘에는 OCN 드라마 보이스 2 3화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중간에 좀 어이없는 자연재해도 있고 뭐 그런 작품입니다. 좀 뜬금없는 자연재해로 뭐 갑자기 막 사건 해결하고 뭐 갈등 일으키고 뭐 이런 건가요? 저도 이 영화 아직 못 봤네요. 연재욱 배우를 좋아하신다면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 쪽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황금날개님도 8월 25일 날 보셨네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단순한 소재를 영화화한 것 같아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영화가 상영되자 소소한 긴장감이 흘러서 괜찮았고 주인공 연기도 좋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시종일관 주인공을 옥죄는 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왜 바보같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하며 주인공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화면에 몰입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감독의 연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두분다 평가가 괜찮은데요? 목격자? 이런 좀 작은 규모의 장르 영화도 계속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금날개님, 아직도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고 계신가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자, 목격자 비교 감상 해 보았고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월 26일 날 썼고요. 쭉좀 이어져서 길게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까먹고 제목만 기억이 나서 봤습니다. 연기들이 좋았습니다. 주인공 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가 거의 첫 연기더군요. 얼마나 리얼하던지. 보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는데, 전반에는 주인공 아이와 그 친구들의 일상이 나열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서 놀았죠. 뭐 위험한 공사 현장이나 폐가에서도 들어가서 그냥 놀고, 그럼에도 전혀 위화감이나 위험 등은 느끼지 못했죠. 어릴 때는. 오히려 더 그런 장소가 더 재밌거든요. 뭔가 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죠. 여하튼 이렇게 전반에는 가난함 속에서도 발랄하고 유쾌하게 노는 아이들 모습이 화면에 나열됩니다. 후반에는 이 주인공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주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죠. 그 평가에 대해서도 달리 할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전반에 나열되었던 화면들이 이 후반 어머니가 사건들을 맞이할 때큰 쓰임새로 재등장합니다. 어머니들끼리의 우정과 파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워킹맘의 고단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전반에는 아무런 의미 부여도 할수 없게 흘러간 장면들이 후반에 이렇게 쓰이는 거죠. 결말은 좀 환타지 같아서 감흥이 깨졌습니다. 영화 내내 그토록 아이답던 아이가 결말에는 어른 같은 행동을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좀 슬펐습니다.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볼 때에도 좀 슬프거든요. 아이들은 아무런 위화감 없이 놀지만 그 화면을 보는 이미 어른이 된 저는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의 가난, 결핍 등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 어머니마저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뭐 아이를 학대하거나 뭐 그랬으면 이제 조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재밌게도 영화의 카메라는 아이의 눈높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의 눈높이에서 계속 관찰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영화 보는 내내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카메라는 아이와 그 가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을 하죠. 대신에 카메라는 인물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함께 따라가면서 비춰주는 것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더군요. 걸어가는 인물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몇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풍경의 색감과는 다른 무게감과 쓸쓸함, 고단함 등이 느껴졌습니다. 좀 놀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앞모습과 뒷모습의 느낌,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앞모습을 볼 때는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느낌에 잘 주목을 못 하는데, 뒷모습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지 않고 그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연기하기도 힘들고, 그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그 느낌을 관객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인물의 정면을 보여줄 때보다 그 뒷모습 촬영을 통해서 더그 감정이 전달되었는데, 이렇게도 감정을 연출하고 전달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뒷모습, 뒷어깨를 보면서 감정을 느끼니까요. 극 중에 윌렘 데포가 아무런 영화적 설명 없이 그냥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고, 그걸 카메라가 쫓아가는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크게 와닿더군요. 후반 어머니의 뒷모습 씬도 그렇고요. 카메라는 결말에 가서야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줍니다. 앞서 제가 환타지 같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의 그 행동과 카메라의 시선, 움직임, 이때도 뒷모습을 쫓아가죠.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계산된 의도로 연출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역으로 그래서 그 장면이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저는 좀 감흥이 깨졌습니다. 그 결말 이전까지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관찰하던 카메라와 이야기가 갑자기 결말에서 훅 치고 들어와서 영화 속 세계의 간섭을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관찰을 하다가 결말에 들어서 그냥 확 들어와서 간섭을 하는 거죠. 이 영화 속의 가난함을 보고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호 물품을 받는 유사한 장면도 있고요. 두 작품의 어머니들이 생계를 위해서 생각하는 나름의 강구책, 범죄죠. 그런 것도 같고요.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 영화가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즈니랜드와 그 모텔촌을 대조하면서 자본주의의 냉혹함과 사회의 부조리를 말하려고 했을까? 그러긴 카메라가 너무 얌전했고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했다. 그저 세상을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무게에 압살당하지 않는 아이들의 천진함, 자신의 영역 안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남을 돕는 착한 이웃들, 이런 현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극중의 윌렘 데포가 아동 성애자로 추정되는 늙은이를 쫓아내는 장면, 그리고 투덜대는 주인공 가족의 아내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모텔방을 하루 동안 옮기는 걸 돕는 장면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상적인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건 형태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데이비 백곰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색감 정말 예쁘죠? 원체가 예쁜 색들을 찍기도 했지만 촬영 자체를 채도를 높여서 찍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시면 등장인물들의 피부색이 좀 벌겋습니다. 오, 그랬군요. 엄마 역을 맡은 배우 브리아 비나이트, 저도 보면서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극중 인물과 본인의 과거 경험이 비슷한 점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션 베이커 감독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 배역이 좋은 엄마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슬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엄마의 행동, 아이를 기르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우선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그래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 엄마는 아이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랑의 형태라든가, 뭐,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를지라도, 일단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말씀해 주신 나열 부분에서도 저는 적당한 슬픔이 느껴졌답니다. 배경이나 아이들이 노는 환경, 저는 공사장이나 폐가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데서 놀지 않으신 게 다행이죠. 위험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동전을 한 푼씩 뜯어내는 구걸 비슷하게 하는 장면이나 아이들이 해맑게 노는 곳의 벽에 그려진 Take Your Home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슬픔이 느껴졌다. 사실상 홈리스나 다름없는 주 단위로 한 주마다 반값을 내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내는 모텔의 이름도 매직 캐슬이고요. 마법의 성이네요. 그들의 실생활 모습과는 달리 환상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이름. 나중에 엄마가 방 가격을 알아보는 근처 다른 모텔의 이름도 동화 같은 이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일단 큰 배경 자체가 디즈니 월드 부근이고요. 꿈과 희망이 넘칠 것 같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것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속에 아이들은 꿈과 희망이 마구 솟아나기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여줍니다. 모텔도 디즈니 월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어졌을 터인데 홈리스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예쁜데 슬퍼서 좋았습니다. 천진난 것 같은데 또 마냥 해맑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무늬와 붉은 머리 친구,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군요. 이두 친구가 커다란 옆으로 누워있는 나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죠. 그 주인공 아이가 내가 왜이 나무를 좋아하는 줄 알아? 쓰러졌어도 계속 자라나기 때문이야 라고 대사를 하죠. 마지막 장면은 저도 감흥이 깨지더군요. 그 앞에까진 다 좋았는데 잘 느껴지고 좋았는데 말입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될 것을 그게 더 슬픈데 급 노선 변경해서 들어가서 같이 뛰니 아팠던 제 마음이 흠 하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윌렘 대포 배우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역시 좋았고 주인공 아이 역을 맡은 브루클린 프린스 배우도 너무 좋았습니다.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이션 베이커 감독의 도움으로 단편 영화를 찍었다고 그런 뉴스를 본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네요. 이 작품으로 시상식에서 상 받는 모습도 어찌나 귀엽던지요. 샨 베이커 감독이 연기를 아주 상세하게 동선 하나하나 다 짜서 아이들한테 지도하긴 한다더군요. 저는 영화 이외에도 그냥 모든 예술 작품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느끼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내 취향이냐, 아니냐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감독이 의도한 바와 제 감상이 비슷할 때 어떤 기쁨 같은 게 느껴지고요. 같은 감상과 취향을 느끼고 공유하는 서로 알아봐 준다는 눈물바다에 슬픈 감정과 힘든 감정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며 울고 어두워져 있는 것보다는 웃는데 뭔가 슬프고 애써 괜찮은 척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픔이 느껴지는 게 슬프더군요. 그런 제게 션 베이커 감독의 스타일은 딱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치대지 않고 쉽게 동정하거나 어설프게 개입하거나 어중간하게 이해하는 척, 이해한다는 착각을 하지 않고 관심 있게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평가해 주신 게 완전히 딱이 영화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목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가 플로리다 주에 테마파크를 세웠던 디즈니의 프로젝트 명이기도 하면서 플로리다의 홈리스 지원, 주거복지 정책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와 같은 상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생겨난 홈리스들이 플로리다 외곽 디즈니 월드 근처에 몰려들게 되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은 색감과 현실적인 연기, 캐스팅, 현실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의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타입입니다. 이번 작품을 위해서도 수년간 사전조사 답서를 했다고 하네요. 전작인 텐저린도 좋은데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을 그다지 내키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또 답글을 써놓았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써놨네요. 네, 이런 걸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좀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필요로 하는 건 엄마의 한결같은 사랑이지, 먹을 거리도, 돈도, 환경도 아니었죠. 그리고 주인공이 엄마는 그걸 충분히 전달했고, 또 노력했습니다. 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영화는 영화 속 인물이나 세계에 관해서 스스로 먼저 선악 판단을 내리지 않죠. 결말에서 아이들이 뛰쳐나갈 때 그들은 악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가 없는 혹은 엄마가 없어질 세계로부터 도망친 것뿐이죠. 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먼저 선악 판단,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영화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에나이드스님이 애니메이션 보셨네요. 이 세상이 한 구석에. 이게 그 너의 이름은을 제치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던가? 그럴걸요? 읽어보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저 살아나가야만 하는 평범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범국인 일본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해 보이고요. 물론 전쟁 안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의 생이야 어느 나라건 고되고 비참하긴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뭔가 씁쓸한 뒷맛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땐 작화도 너무 따뜻하고 주인공 마음씨도 곱고 에피소드들도 감동적이고 해서 참 좋은 작품 같이 느껴지다가도 문득문득 정신이 번쩍 든다고나 할까요? 반딧불의 묘라는 영화처럼 철저히 비극으로 갔다면 이런 비판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이 영화도 약간의 억지스러운 해피엔딩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이 영화를 반전 영화라고 믿고 싶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영화라고 하기엔 영화가 너무 아깝거든요. 답글로 순기로빠님이 이 세상의 한 구석에 보셨군요. 저는 만화책으로도 봤었는데 전쟁 미화에 대해서는 만화책 마지막 부분에 원작자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에나이닉스님이 순기로빠님 만화책이 더 상세한가 보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당했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제 이러한 그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이런 것만 나오는 영화라면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거기서 이 전쟁의 시작이 누구였는가,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 잘못으로 인한 반작용 혹은 징벌을 받았을 때에 갑자기 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우습죠. 근데 또 그런 게 먹히니까. 근데 이런 전쟁에 관련된 영화에서 자기 민족 편을 들지 않고 균형을 잡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 달 편에서 변산을 다룬 것 같은데 그 변산 감상평에 대해서 데이비 백고님이 글 써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때 빠트렸네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죠. 에나니스님 힙합 좋아하시면 아메리칸 허니라는 영화 강추드립니다. 나오는 노래 다 좋습니다. 힙합뿐 아니라 컨트리 송등 다른 노래들도 나오고요. 작년 여름에 이곳에 후기도 남겼던 것 같네요. 영화 스탠딩 관람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에나니스님이 데이비 백검님 지금은 아쉽지만 그렇게 힙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천해 주셨으니 찾아볼게요. 요새는 솔직히 컨트리 송이 더 좋아지기도 했으니까요. 데이비 백고님이 다시 추천받았으니 찾아봐 주신다는 말씀 스윗하십니다. 저도 따로 후기는 안 남겼지만 추천해주신 작품들 몰래몰래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서로 추천도 하시고 대화도 주고받고 이런 모습 저는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댓글들 읽어보겠습니다. 서치, 이거 비교 감상이네요. 황금날개님이 8월 29일 날 컴퓨터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사진 찍어 앨범 보관하고 검색하는 등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는데 새로운 컴퓨터 전성시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나 보다. 어쨌든 부럽긴 하다. 컴퓨터 활용도가 그렇게나 많다니. 영화로 들어가서 액션 스릴러를 기대했는데 컴퓨터 화면만 2시간 가까이 쳐다보려니 답답했다. 물론 반전도 있었지만 좋은 평점은 주기 어렵겠다. 그리고 수지님도 9월 17일 날 써주셨는데 미리 땡겨와서 읽어보죠. 요즘 볼 영화가 없는 관계로 입소문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치를 보러 갔습니다. 내용 줄거리는 그닥 신선하지 않지만 시선이 특이합니다. 전 이런 화면의 영화를 처음 보는지라 독특하고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지루할 즈음에 사건이 하나씩 발생해서 나름 지루하지는 않게 보았네요. 갑자기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이슈화시키고 있고요. 할리우드 영화인데도 주인공과 배경이 한국인들이라서 많이 한국에서 감상하시는 듯합니다. 주연인 존 조는 여러 미드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처음 보았네요. 이게 좀 나이 들어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 내내 맥북을 사고 싶은 그 애플의 제품이죠. 그런 뜬금없는 욕구가 생겼지만 비싼 관계로 패스. 그리고 댓글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단골 배우 키키키린이 돌아가셨다네요. 써주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요즘에 전자기기들 정말 좋아졌죠. 얼마 전에는 이제 뉴스 나온 게 은행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도 열어보고 뭐 송금도 하고 뭐 이러한 것도 이제 가능해진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폰으로 다 결제가 가능하니까 뭐 재래시장 이런 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자주 보는데 거기에 그 편집 기술 혹은 이제 편집 패턴 이런 것들 보면은 점점 바뀌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무선 마이크인데 그 5핀처럼 손톱만한 걸딱 꼽고서는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무선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저희 옛날에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크 사고 뭐 오디오 믹서기인가 아니 그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는 그런 다른 오디오 팟캐스트 분들도 보곤 했었는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완전히 최첨단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점점 빠르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설문을 돌리게 되고요. 연말에 강신의 영화제를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벌써 11월 달이니까 조만간 준비를 해서 설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블로그와 트위터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트위터도 팔로잉해 주시고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만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은 팟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플들, 뭐 쥐약, 파티, 뭐 팟캐스트, 아이튠즈 등등에서 여러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하시다가 뭐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 혹은 불만인 부분들 있으면 걸김 없이 저희 블로그나 댓글란 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또 재미난 영화들이 개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션이 재개봉하고요.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하고 알파치노 형님들이 나오는 영화 있는데 제가 좀 제목을 까먹었네요. 원래 그 넷플릭스 제작 영화인데 극장 개봉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숫자를 이렇게 많이 가져갈 것 같진 않아서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극장에 달리면 이런 영화들도 11월에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